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올라와서 원래 서영민 목사님께서 올라오셨어야 되는데, 예. 전 솔직히 금요일 날 연락 받고요. 지금 뭐 하루 더 짧아졌어요. 저번에 목요일 날 해주셨는데 근데 제가 어저께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언제야 결혼식 갔다 오고 나서 계속 누워 있었어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계속 지금 지금도 솔직히 정신이 약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혜은 집사님이 여기 이렇게 막 겨우 이렇게 뭐라 그래 따주셔가지고 지금 좀 살아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 아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같이 나누는 거니까요. 마음 편하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제가 뭐 여기서 높은 자로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낮은 자로서 함께 있는 거니까요. 좀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기도 잠깐 드릴게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주님이 와 계셔서 이렇게 저희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정말 주님 앞에 연락되기 원하고 좀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정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힘들겠지만 그래도 주만 바라보며 끝까지 의기투합할 수 있는 저희 삼성교회 성도님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삼성교회 청소년부를 맡고 있는 차재성 전도사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우리 교회 다니지 10년 됐어요. 10년 됐고,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좀 신학교도 가고 그리고 뭐 대학원도 가고 여기 삼성교회에서 뭐 거의 반은 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생소한 분들도 계셔서 인사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제가 좀 간증 하나를 할까 해요. 처음에 제가 저번에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간증을 했는데 이제는 저희 가족들에 대해서 좀 간증을 하려고 해요. 마이크요. 예,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약간 좀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이번 주에 한 목요일 날 새벽 예배를 좀 갔었어요. 가서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계속 기도를 했는데, 가족에 대한 기도 여러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가족의 뭐 건강을 위해서. 가족이 뭐 어떠한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족의 기도가 별로 잘 안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아버지가 솔직히 다 죽어가시고 지금 어머니도 또 계시지만 가족들도 그렇게 뭐 형편이 그렇게 나는 삶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족은 나한테 해준 게 있어요. 가족은 나한테 베풀어준 게 있어요. 가족은 나한테 무언가 다 조건 없이 다 해줬어요. 근데 제가 조건을 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조건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은 나한테 해준 건 없는데, 아무것도 저게 아니지만 나한테 다 해주는데 나는 가족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거 따지냐면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이만큼 돈을 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다 했어요. 근데 가족은 다 품어주는 줄 알았는데 또 가족이 또 반응을 하기 시작하네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그 분노를 새벽에 잡아주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기도 중이었어요. 말씀은 받지 못했지만 솔직히 말씀을 받고 기도 중에 은연 중에 그런 생각들이 저에게 와서 거기에 대한 회개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은연 중에 제 마음속에서 자꾸 가족에 대한 사랑이 생각나면서 그 미스터 피자 말고 뭐죠? 그 도미노 피자가 있어요. 배달 서비스인데 근데 그게 갑자기 이상하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를 베풀어서 이렇게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냥 특히 그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베푸는데 가족한테는 베푸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그걸 한 판씩 보내드렸어요. 자랑이 아니고 그 진짜 이 마음속에서 좀 있었어요. 그런 게 그거를 하고 나니까 마음속에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뭐 내 뺨을 때리고 오른밤을 내밀라 뭐 그런 말씀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오리를 더 가라 십리를 더 가라 오십리를 더 가라 막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들이 생각나면서 다시 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너무 기뻐서 그날은 굉장히 마음이 되게 막 날아가고 기뻤어요. 근데 금요일날 12시에 목사님이 전화 오셔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좀 찹찹해졌죠. 왜냐면 또 전 솔직히 이 자리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자꾸 이렇게 부르시니까 조금 부족해서 성도님들이 저를 평가할까봐 두려운 게 있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좀 그런 마음에서 좀 솔직히 말하면 이거 빨리 끝내고 난 도망갈 거야. 막 그런 마음에서 하는 게 있어요. 솔직히 한편 마음으로는 진짜 있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저 솔직히 교회 올 때마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교회 문을 열자마자 하는 순간 문 생각, 이제 집에 갈 시간이 얼마나 됐지? 그 왠지 아세요? 그만큼 이 사역자의 자리가 힘들어요. 지금 제가 존경하는 정 목사님, 서 목사님, 그리고 김재영 목사님 계시잖아요. 자, 1인자와 2인자, 3인자가 있다 그러면 1인자는 엄청 힘들 것이에요. 하지만 2인자, 3인자가 버티는 건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사역자의 그런 일을 감당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2인자, 3인자들은요. 1인자의 그 그늘 안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성도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부담이 엄청 돼요. 왜? 1인자께서 해놓은 거를 더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럼 성도님들의 귀는 뭐가 다 열려있죠? 1인자한테 다 열려있는 거예요. 그럼 2인자, 3인자의 삶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높이 올라갈수록 더 가야 되지 못하고 중간에서 그 서포터 역할을 해주는 게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솔직히. 근데 저도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인자도 못 가요. 1인자, 2인자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제가 말씀을 전하자고 하는 것은 어떠한 성격대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내가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또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두려운 마음이 솔직히 좀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좀 중구난방이어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너무 아파서 지금 정신이 없는데 아무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잠깐 물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저번 시간에 지체에 대해서 좀 얘기했는데 오늘은 성도의 그 생활, 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자, 바울 서신은 누가 썼죠? 바울이 썼죠. 야고보 서신은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가 썼어요. 그렇죠? 그럼 바울 서신에 나오는 네 가지 맥락이 있는데 그 혹시 아세요? 바울 서신에 나타난 네 가지 맥락이 꼭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 부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승천, 그 다음에 재림은 아직 안 왔죠? 지금 세 가지와 네 가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야고보에서는 있을까요, 그런 게? 야고보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 왜 그럴까요?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게 다 믿음으로 다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야고보 서신을 뺄라고 했었어요, 원래는. 66권이 있는데 그 66권 정경에서 야고보 서신을 뺄라고 했어요. 왠지 아세요? 행동. 행동만 있어요, 거기는. 믿음을 행함이 있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 굉장히 그 메시지가 강한 말씀들이 있거든요. 근데 희한한 건 바울과 그럼 야고보가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아니요, 좋았어요. 왠지 아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이제 전도여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서면에 사인을 받냐면 야고보한테 받았어요. 그러면 둘이 신학과 그 믿음이 틀리면 야고보가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야고보가 야 됐어, 너 절로 가. 난 너랑은 하지 않아. 바나바나 다른 사람하고 동역을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바울을 선택했어요. 사인을 해줬어요. 1차, 2차 다 사인을 서면으로 해줬단 말이에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해요. 근데 이 두 개가 매칭이 돼요?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저희 교회는 믿음만 어떻게 보면 좀 강조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행함이 따라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바울 서신은 13에 13권이나 되고 그 내용 중에서 믿음이 많아요. 하지만 야고보서는 딱 5장이에요, 꼴랑. 근데 그 5장 안에 엄청난 행령 강조가 있어요. 행하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시너지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분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행함은 어떻게 믿음에 수반되지 않는 행함이 없을지라도 이 행함으로써 믿음이 이길 수 있다 없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성도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구원과 성화가 같이 가요 아니면 따로 가나요? 같이 가요 따로 가요? 이거 확실히 하셔야 돼요. 같이 가죠. 그렇죠? 구원 안에 성화가 있나요? 성화 안에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 안에 성화가 있습니다. 그럼 구원 안에 성화가 있다는 것은 구원과 성화가 같이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부 사람들은 성화를 따로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구원은 하고 성화는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구원하고 성화는 같이 가는데 성화는 어딜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 성화에 되는 과정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은 한번 이 치신을 받았어요. 이 받은 믿음 있으면 성화의 과정은 뭡니까? 그럼 행동하는 거예요. 액트예요. 이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구원으로 말미암아 성화로 가는 길을 바로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움직이니까 나도 어떻게 해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 이 시대에 사도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고린도 제가 저번에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 교회의 얘기가 야고보도 야고보 이 시대 그 이 사도 시대 없었을까요? 똑같이 있는 시대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엄청나게 그리스도인끼리 정죄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끼리 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끼리 분쟁과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야고보 1장에서 뭐가 나요? 시험을 참는 자는 뭐예요? 많이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 장 뭐가 나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나. 세 번째 장 뭐가 나옵니까? 말하기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라. 4장에 뭐가 나와요? 우리가 다룰 네 번째 장은 정욕이에요. 세상의 정욕. 그 정욕에 대해서. 다섯 번째 장은 뭐예요? 뭘까요? 이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야고보에서 나오는 이 4장에 나오는 우리의 문제점, 교회의 문제점은 곧 뭐다? 내 안의 문제점인 거예요. 이 내 안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요? 찾아갈 수 있는 바로 양식이 바로 이 야고보서 4장에 나타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반부 후반부 나눠서 같이 나누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을 같이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그럼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저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자, 야고보서 4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죠? 너희 중에 싸움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라고 야고보가 반문을 해요. 여기서 정욕이라는 건 뭐죠? 육체의 정욕은 뭐예요? 곧 죄잖아요. 그렇죠? 그 죄가 어디서 온다고요? 지체를 통해서 온다는데 중요한 건 싸움과 다툼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 싸움이란 단어가 어떤 거예요? 나랑 사람과 1대1 싸움일 수도 있겠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전쟁이란 뜻이에요. 전쟁. 자, 그럼 전쟁은 어떤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쟁을 할 때 서로 얼마만큼 손해가 나겠습니까? 손해 나요, 안 나요? 나죠. 내가 죽어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야고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1대1도 전쟁인 거고요. 2대1도 전쟁인 거고 10대1, 10대2도 전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정욕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어디? 지체한테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체끼리 전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정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어떻게? 자꾸 움직여서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야고보는 이렇게 철저하게 굉장한 메시지를 강하게 했을까요?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야고보서는요, 세상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 죄인들한테, 야, 너네들 이렇게 얘기해서 하지 마라고 던지는 윤리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럼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정욕들을 누가 불태워 주셨죠? 예수님이 불태워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정욕들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예. 그거예요. 그 맥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 정욕들이 얼마만큼 전쟁을 할 것만큼 싸우고 있느냐? 너희 안에서, 너희 밖에서, 교회 안에서. 그거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얘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도의 대상이고 사랑이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선택된 백성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누구를 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명력 있게 생각하시겠냐고요. 그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교회 안에 직결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이 어떠한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막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렇게 첫절 구절부터 세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쭉 가서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4절에서 우리가 말하는 가늠하는 여자에 대해서, 여자들이여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가늠하는 여자 누굴까요? 가늠이 뭘까요? 가늠이 뭐예요? 예? 가늠하는 여자들이 뭘까요? 여자들이라 그랬어요. 여자가 아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은 저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가늠하는 여자들이 어디서 인용이 됐냐면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사야서에. 우리를 이사야서에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뭐라고 부르죠, 우리를? 하나님의 예비된 뭐뭐 신부. 우리는 신부잖아요.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그래서 가늠하는 여자들이라는 것은 신부를 뜻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 가늠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정죄하고 가늠하게 되잖아요. 그 가늠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럼 얼마나 야고보가 쓰면서 이 가늠하는 여자들을 표현했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요. 왜 야고보서가 왜 이만큼 행동을 강조했을까? 바울은 믿음 안에서 뭐든지 행하라고 했는데 이 신칭의 그 믿음을 강조했는데 왜 바울은 역으로, 아니 야고보는 역으로 행동으로 강령으로 왜 하라 그랬을까?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에 가면 숨이 막혀요. 왜? 왠지 아세요? 찔려요. 왜 찔릴까요?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죄. 세상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한테 하는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신부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자격 있다고 하셔야죠. 그래도 우리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분이 피값으로 우리를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 지금 4장 1절에서 지금 계속 제가 죄에 대해서만 언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해결책을 주세요. 어떤 해결책이 다시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사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느니라. 다시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니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이 대책을 지금 세 가지나 주셨어요.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뭐예요? 순복하라. 두 번째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세 가지의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 순복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그냥 이러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손 놓고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해야 된대요. 그 순종은 행동일까요? 아닐까요? 행동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순종이란 말은 내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육신에 있는 것도 다 드려야 되는 게 순종인데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못하니까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해야지만 그 순종 순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그냥 순종하면 되겠지라는 머리와 마음으로의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됨으로써 교만이 와요. 그러면 지체를 바라볼 때 생각하게 됩니다. 너 왜 순종 안 해? 너 왜 뭐 안 해? 너 왜 이거 안 했어? 난 이렇게 했잖아 라고 자기 의를 내세운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진리에 합당한 순종은 엎드리는 거예요. 그 엎드림이 어느 자세가 아니라 자세에서 엎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 낙타 무릎이라고 했어요. 낙타 무릎 뭔지 아세요? 낙타 무릎 어때요? 낙타는 무릎이 평평해요.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왜 그럴까요? 사막에는 모래태풍이 많이 분다고 그래요. 그 모래태풍이 많이 부니까 낙타들이 무릎을 꿇고 눈도 감고 있어야 되고 숙여야 되는데 이 관절이 이 납작하지 않으면 무릎 꿇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납작해졌다 그래요. 그게 하도 무릎을 많이 꿇어서.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예루살렘 포로 때 포로기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몇 번을 기도했죠? 세 번을 하루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유대교의 그 기도 방식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잠깐 한두 시간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떠한 제가 율법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성령이 와 계시면 어떠한 그러한 훈련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차전도서 또 율법으로 율법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런 부분도 또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순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된다.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마귀를 대적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마귀를 왜 대적해요? 이미 예수님 2000년 전에 다 끝냈는데 왜 대적할까요? 그렇죠. 그것도 정답이죠. 하지만 마귀가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외부에 오는 게 마귀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잔뿌리들이 있어요. 그게 올라올 때 마귀가 나를 치고 오는 거거든요. 외부적으로 나와 상대방의 관계는 보여져요. 여러분 보여져요. 왜? 그 사람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거를 성령께서 가르쳐주세요. 근데 내 안에 있을 싸움은요 그거만큼 힘든 게 없더라고요. 저도 제 안에서 있는 싸움을 하는데 그 마귀들이 엄청나게 괴롭혀요. 엄청나게 끌고 내려와요. 수월로 끌고 내려와서 어떻게 하냐면 채찍질을 합니다. 근데도 일어나려고 하는 제 모습이 있어요. 누구 힘으로?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내 의로.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와 함께하기 원하시는데 왜 자꾸 너가 하느냐라고 반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귀와 대적할 때는 내가 아닌 예수와 함께 대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포입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자,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야고보서의 중심 주제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니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자, 여기서 손을 깨끗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럼 죄인들이 온 세계 죄인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야고보서에는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본문 내용은 그리스도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 손을 깨끗이 씻으래요. 옛날 그 유대 정결법에 보면은 손을 깨끗이 물론 제사장들이 씻었습니다. 근데 그 씻음도 맞지만 제일 중요한 건 갖다 놓고 행위적으로 씻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죄를 씻는 거예요, 죄를. 이 죄를 어떻게 해요? 씻어야지만 누구한테 가까이 갈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죄를 안 씻고 그냥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 어떻게 해요? 세수대에다가요 손 씻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꾸정물 나왔습니다. 됐죠? 가도 되나요? 휙 버리고. 가도 되나요? 하나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아니, 나를 깨끗이 하는 넌 죄인들은 손을 깨끗이 씻어야 돼. 그게 뭐냐면 유대교의 이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세상 교회들은 다 손을 씻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손 씻고 그냥 버리고 나 죄사함 받았으니까 하나님 갈 수 있죠? 하나님한테 가도 되나요? 나 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죄인된 철저한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가라는 거예요. 죄인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거고 손을 씻는 것은 내 죄를 씻으라는 얘기예요. 매일매일 씻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어디에 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자, 두 마음 품은 자라 마음을 성결케 하래요. 두 마음 품은 게 뭐예요? 세상과 뭐죠? 세상과 뭐죠? 다시 한번, 세상과 하나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더 세상과 타협을 해요. 아닌 것 같잖아요. 더 타협하고요. 더 숨겨요, 자기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이 더 숨기고요. 더 자기 모습을 포장하는 데 최고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 와서 딱 교회에 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옷과 침이 틀려집니다. 자, 와서 성도들과 교제를 합니다. 교제 속에서 마음껏 나눠요. 근데 그 마음껏 나눈 속에 사탄이 틈탄다는 거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교제하다가 상처받는 일이 다분사예요. 교제하다가 어떻게 해요? 뒤돌아서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정죄해요. 무슨 잣대로? 이중 잣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 어때요? 완벽해야지. 아니에요.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아요. 너무나 흘리고 다니는 게 많아서 지체들이 그걸 주워서 줘야 돼요. 야, 너는 이거를 이 지혜라는 부분을 네가 흘렸구나. 같이 나누지 않을래라고 손을 먼저 뻗어야 되는 게 지체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혜 이거 갖고 와서 버리고 자신이 지혜로 둔갑을 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절대 그거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선 이 두 마음 품은 자들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고 다 인정하지만 이 세상이 나한테 주는 기쁨과 쾌락을 하나님께 인정해야 돼요. 나 이거 맛봤습니다. 나 이거 해봤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교회 안에서 이러고 있네요.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러고 있네요 라고 반문을 던지셔야 돼요. 우리의 교제가 떡을 떼고 주님의 피를 나누는 교제인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변해버렸냐면 선생이 되어 있더라고요. 참 슬픈 얘기예요. 우리의 교제인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예배당에서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이 선생님이신데 내 자신이 선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생된 자로서의 겸면을 해주는 거랑 종의 자세로서의 겸면을 해주는 거랑 너무 틀려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만나시지 절대적인 진리에 앞서서 진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 산상순의 팔복에 나타나요. 첫 번째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심령을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안 한다? 안 한다. 여러분 잠언에 보시면 최고의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뜻은 여호와 경외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중요한 건 손 씻는 거? 손 씻는 건 뭐예요? 뭐라 그랬죠? 죄를 씻는 거예요. 죄. 그 죄를 깨끗이 씻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이거예요. 너무나 귀한 말씀 듣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귀만 커져서는 안 되고요. 마음도 커져서는 안 돼요. 눈도 커져서도 안 되고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분명히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데 그 낮아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낮아짐이 무엇일까요? 그냥 내 의지대로 낮아짐이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기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죄송해요.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어디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왕으로 오실 때 뭐 타고 오셨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새끼나귀 타고 오셨죠? 왜 백마 타고 안 오셨을까요? 지금 생각해 봤어요. 왜 백마를 타고 안 오셨지? 왕이라며? 메시아의 왕이라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스라엘 왕이신데 왜 백마를 타고 안 오시지? 그래서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일 천하고 더러운 곳에서 태어나서 제일 추잡한 더럽고 그러던 곳에서 왕으로 대접받은 거예요. 결국엔 십자가 밖에 돌아가시까지. 그 여생을 보면. 아니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높아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만큼 우리 인간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주님한테 가려고 해도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가셔서 한번 돌아보세요. 내 마음속에 진정한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고 있는가? 첫 번째, 두 번째.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안 가고 있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좀 성도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마음이 심령한 자를 찾으시고요. 마음이 궁핍한 자를 찾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이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세 가지의 법칙도 중요하고 여기에 나온 성격도 중요한데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좋은 말씀 듣고 계시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정말 서 목사님, 정 목사님, 김재형 목사님 말씀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갈피를 못 잡고 있는지를 말씀 속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자신으로서 좀 돌아봐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는 원치 않은 것 같아요. 어느 기간만 잘 되고 어느 기간만 높이 올림받는다고 해서 다른 기간을 하등시 보면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가는 공동체고요. 교회라는 곳은 다 같이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어느 기간이 어느 뭐가 어떤 게 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주님한테서는 낮아지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을 성경에도 말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힘드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게 거슬린 부분도 계시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제가 잠깐 얘기하자면 중고등부 맡으면서 얘기 들은 게 있어요. 구원을 받았대요. 주일학교 때. 중고등부 와서 펼치려고 했어요. 애들 간증을 하려고 했는데 안 해요. 왜 안 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야기하더라고요. 구원 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우리도 모르게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습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있고 그 때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곳으로 엎드릴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양식으로 주입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고등학교 아이가 얘기를 해요. 엄마의 모습은 집에 가서 아닌데 교회에 와서는 거룩하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굉장히 예민해할 때인지 몰라도 그거에 대한 상처가 있더라고요. 집에서 하는 어머니 역할과 교회에서 하는 역할이 너무나 틀리니까 이게 아이들한테 혼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예배인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도 하고요. 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솔직히. 다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 되게 슬픈 얘기예요. 구원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십자가를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집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에서 똑같아야 돼요. 근데 그러기 쉽지 않은 거 잘 알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도 우리의 노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야고보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서 이 다섯 장의 이 윤리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1장부터 쭉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한번 보세요. 기가 막혀요. 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랑 정반대로 얘기하니까. 이 다섯 장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길 기도할게요.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이 계시고 정말 믿음과 행위가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 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럼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강령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강령이고 둘째는 행위의 강령.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모든 게 이루는 주님의 사랑이 펼쳐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고귀하여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고백하는데 그 이유는 필요 없는 줄 압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너무나 떨려서 정말 주님 앞에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잃었을 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정말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정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야고보서 말씀처럼 행동으로 주님께 보여주시는 식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병행하여서 주님과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주님은 위대하시고 정말 대단하심을 고백합니다. 주의 종으로서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지 않겠지만 그래도 정말 그 불만이 주님의 은혜로 승화가 되어서 정말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주님 안으로 주님 안에 더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고백들이 우리에게 정말 있어서 절대적이어야 되고 정말 다음 주에 살아가는 이 일주일 동안 이 야고보서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져서 늘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희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